고린도전서 53번 메시지 머리 덮는 문제를 다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머리 덮는 것을 다루는 11장 2절부터 16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의 칭찬. 11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그를 기억했으며 그가 그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지킴으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유전은 입으로나 혹은 글로 된 말씀에 의해 전달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머리 드심. 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16절까지는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일곱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한 그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처음 여섯 가지 문제들은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됩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다섯 가지 문제들은 다른 그룹을 이룹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머리 드심에 관계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 드심은 그의 몸인 교회에게입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 드심은 개개인에 관계됩니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요 개인적으로는 믿는 이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고린도인들의 문제들을 사도가 다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의 문제가 그의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룩한 통치적인 배열 안에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됨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명령자인 하나님은 그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머리 덮는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머리 드심과 그리스도의 머리 드심과 그의 가르침을 위한 강력한 근거로 남자의 머리딤을 취합니다.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실행이나 인간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 안에 있는 머리드심에 근거합니다. 이 같은 강한 기초는 머리 덮는 문제에 어떤 다툼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나는 머리 덮는 것에 관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그 같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머리 수건에 관해서 말했다고 논쟁했습니다. 후에 연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러한 풍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머리를 덮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바울의 교훈은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어떠한 풍습에도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의 가르침은 거룩한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머리를 덮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머리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머리 되심과 관계 있습니다. 우주 안에, 특히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위에 머리이시며, 그리스도는 각 남자 위에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 위에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집회에서 자매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머리 되심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 수건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적이며 머리를 덮어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것을 50년 이상 실행해 왔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이 같은 것을 실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단지 외적인 형식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선포하는 표시를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수건. 무릇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임.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여자 위에 머리듬을 가지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그분을 위해 말할 때나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를 만질 때 그의 머리를 나타내야지 가리거나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거나 예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행정에 관계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머리 되심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 남자들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그들의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머리를 덮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임.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무릇 여자로서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들 말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말함으로 거룩한 행정을 만질 때 머리를 덮어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만질 때 주목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의 머리를 드러내어 거룩한 통치적인 배열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이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며 수치스럽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여자는 그의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그의 머리를 밀거나 그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6절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머리수건이 긴 머리에 더하여 쓰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여자가 머리를 밀지 않고 긴 머리를 가졌다면 이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배열을 거부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여자가 긴 머리 위에 머리수건을 더한 것은 거룩한 명령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임. 머리 덮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만일 머리를 덮는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가리워질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덮어야 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표현하지 말고 그 아래에서 남자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머리 덮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사도가 취한 입장입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를 만질 때 그는 그의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는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남. 8절에서 바울은 머리를 덮는 두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에게서 취한 갈비뼈로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땅의 흙으로부터 남자의 몸을 지어 이 몸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열어 갈비뼈를 취하여 이 뼈로 여자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여자의 위치가 남자의 옆구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에 관한 그의 지위에 있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주의시킵니다. 주의 계획과 배열 안에는 남자를 떠나 여자가 없고 여자를 떠나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존재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태어나는 수단이요. 따라서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해 바울은 균형을 이룹니다. 한편 그는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 바울은 남자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균형을 이루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남자는 여자를 통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음. 구절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머리덮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강한 근거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취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만든 풍습에 의한 것이 아닌 거룩한 창조의 목적에 기초합니다. 창조 시에 여자는 남자와 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 위에 권위를 둠.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 위에 권위를 가질지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권위는 남자가 여자들 위에 머리둠의 권위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머리를 덮는 가르침에 있어서 다른 근거를 갖습니다. 머리를 덮음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 하나님의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사장은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거스렸으며 그의 어둠의 왕국을 세워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탄은 사람을 기만하여 그를 따라 하나님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 있으며 거룩한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그 문제에 관계된 주시하는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표를 가져야 하며 그들은 그분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매들은 그들의 머리에 표시로서 수건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장 사탄은 하나님을 위해 우주를 통제하는 위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역했으며 얼마의 천사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천사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천사들을 다루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유혹했으며 사람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그분 자신께로 되돌리기 위해 구속 안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천사들, 즉 반역적인 천사들과 순종하는 천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머리되심을 대항하고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 남아있습니다. 오는 왕국 시대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 있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 거역하는 세대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자매들의 머리 위에 있는 수건은 천사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표시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그가 제시한 이유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가 남자에게는 욕이 되나 여자에게는 영광이 됨을 본성이 우리에게 가르친 14절과 15절은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덮는 것을 위해 그에게 주신 연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본성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우리의 타고난 성품을 언급합니다. 본성은 우리에게 남자의 머리는 길어서는 안 되며 여자의 머리는 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자는 여성의 성품상 그녀의 머리를 가려오는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 또한 머리를 덮는 것에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위한 강한 근거입니다. 자매가 얼마나 대담하다 할지라도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 위에 권위를 행사한다면 평강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불안함을 느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그녀의 타고난 성품으로 그녀는 그녀의 남편 위에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성의 기질이 남성의 기질과 다르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우리의 타고난 성품에서 오는 느낌도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줍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여자의 긴 머리가 덮는 것을 위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수건에 대해 논쟁하는 어떤 사람들은 11장에 있는 머리수건이 단지 여자들의 긴 머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는 한 그녀는 머리수건을 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구절들을 주의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수건이 여자의 긴 머리 위에 추가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그녀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녀가 수건을 쓸 때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통치적인 배열에 아멘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논쟁이 없음. 16절에서 바울은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부분을 결론 짓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풍습이 없느니라. 여기에 풍습은 논쟁과 논박과 쟁론의 풍습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에게나 교회들에게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에 관한 어떤 쟁론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구절에 있는 복수형의 교회는 모든 지방교회들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같은 보조 안에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리 덮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의도는 자매들이 단지 교리적으로 외형적인 실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이 이 나라에서 시작된 때부터 나는 자매들에게 그들의 머리를 덮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내가 전했다면 나는 형식에 구애받도록 격려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형식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오는 것은 천주교에서 널리 실행됩니다. 아랍인들 중에서도 여자들은 그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머리 덮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이해한다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매가 그의 머리에 수건을 쓸 때 그녀는 머리 덮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모든 성도들, 즉 형제들과 자매들 양편 모두에게 관계된 문제입니다. 11장 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형제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지방교회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자매들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그들의 머리됨 아래에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먼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후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그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가 머리를 덮는 것에 근원을 추적합니다. 우리는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머리 덮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과 계시록 전체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머리드심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어린 양이 지금은 하나님의 머리드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에 관한 많은 메시지를 출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통치의 행정과 관계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머리드심에 대한 그분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경영자이십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반역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적했듯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어린 양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머리드심에 복종하는데 그분 자신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반역으로 충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거역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거역하는 온 세상 가운데 구속받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은 유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몸 안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는 구속받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로 구성된 유기체인 그 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머리되심에 복종시키는 분의 몸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 몸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종을 반사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머리되심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 땅 위에 표현하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주는 영이 되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하늘에서 거룩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머리드심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계십니다.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진행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사하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반사하고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머리드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당신의 지방교회는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종을 반사합니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머리되심에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반사함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반역이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그분 자신의 복종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